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5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가 이르기를,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진노의 잔을 마신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 번 명령하십니다. 사실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소리지른 그 호소입니다. 특별히 52장 1절에 나오는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하는 요 세 단어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입으소서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말로는 문맥에 따라서 조금 표현이 어미가 달라지지만 히브리 말은 중요한 말만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강한 팔과 펴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도 시키시고 지금까지 목자같이 품에 안기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소식을, 그런 역사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걸 믿고 있는데 지금은 여호와의 팔이 짧아진 것처럼, 우리에게 닿지 않는 것처럼, 시편의 어떤 표현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손을 옷 품에 이렇게 숨기고 꺼내기를 아까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는 호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가 깨라, 너희가 잠에 취해 있지 말고 절망에 취해 있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열어 깨어 아침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네나 잘하는, 잘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니네나 잘해라, 이런 말씀일까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연약한 걸 이해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깨실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신실하심대로, 그 선하심대로, 그 사랑대로 할 일을 하실 테니까 너희도 깨어라, 너희도 그 일에 파트너가 되어라. 빌립보서 1장 6절인가요?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참 복된 말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축복해요. 빌립보의 교회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네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빌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참 내 마음에 깊이 담겼기 때문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파트너가 된 사람들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참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할 테니까 너희도 깨려는 겁니다. 복음의 일에 구원의 일에 파트너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고 있어도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뭐 그냥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것처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고 같이 일하자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것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파트너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다른 교회보다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를 알고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의 사랑과 구원을 누리고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무엇보다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비틀거리게 하는 잔, 그 진노의 잔에 취한 그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바랄지어다, 거룩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실력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행한 바로는, 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저 목사의 신앙으로는 깨서 거룩의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복음의 파트너 되는 것이 난망해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초청해 주시니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되기를 축원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거는 너희가 깨야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깼는데 니네는 왜 그냥 자고만 있냐는 책망에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진노의 잔에서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장에서는 너희가 진노의 잔을 마신 백성인데 비틀거리게 하는 큰 잔을 바닥까지 남김없이 마셔버린 그런 백성인데 거기서 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의 신약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진노의 잔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진노의 잔을 마셔서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자기 악에, 자기 죄에 취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할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악인에게 베푸는 심판을 진노의 잔으로 비유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깨라고 하시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진노의 잔을 마땅히 먹을 잔을 바닥까지 남김없이 먹어서 비틀거리고 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가 마시게 해놓고 깨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 중에는, 너희 백성 중에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너희를 인도할 사람도 없고 너희 손을 붙잡을 줄 사람도 없다, 너희 자식들도 사슬에 묶인 사슴처럼 길거리에 남들이 다, 이방 나라들이 다 보도록 그렇게 곤고해서 누워있지 않느냐, 직면하려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슬프고 마음이 우울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술을 찾아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시 쾌락을 주는 뭐 무슨 오락거리를 찾아 헤매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뭐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취해서 눈을 뜨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사람들도 그 사실을 직면한다는 것은 사실은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눈을 감기 원합니다. 감추기 원하고 가리기 원하고 변명하기 원합니다. 나가지 않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빛이 세상에 임했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해서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나 빛으로 나오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용서를 믿는 자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가운데 있는 우리 형편을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킨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한 일입니다. 첫 번째 이 진노의 잔을 마신 사람들아 깨어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를 눈을 똑바로 뜨고 직면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슬픔 중에서도 소망하게 합니다. 죄악 가운데에서도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용서를 구하게 하고 마침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게 합니다. 예, 술 취하는 것도 어려움 가운데 그걸 잊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성령에 충만한 것도 그렇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똑똑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것은 술이란 것은 뭐 이렇게 안정제라고 그럽니다. 감각을 둔하게 하고 생각을 무디게 하고.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다는 것은 더 감각이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으로 깨어있어서 진노의 잔 아래 놓여있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으로 서있는 것을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만 한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 견디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십자가 그 보혈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은혜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다. 주님 살 길을 주시니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군요. 은혜가 복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 진노의 잔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선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앞에 드러난 나의 죄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니는 의의 길과 하나님이 그 임재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똑똑히 떠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지만 그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사랑과 용서와 생명과 그 은혜와 영광과 능력과 승리를 보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깰지어다, 너희는 절망과 체념과 원망과 불평과 부끄러움에 취해 있지 말고 이제는 깰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감고 술에 취해 있는 것이 얼마나 중독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누군가의 원망이 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그냥 시험에 즐겁게 져서 그 시험 가운데 그냥 있는 게 중독적입니다. 그렇게 있으면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 사람 탓이잖아요. 하나님 탓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깨어나서 그 사람이 한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겠다고 정신을 차리는 것은 웬만한 힘이 아니고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깰지어다, 너희는 깰지어다. 힘들 때 원망하는 게요, 힘들 때 불평하고 체념하는 게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중독이란 게 그런 겁니다. 힘들 때 예를 들어서 게임을 계속 한다든가, 힘들 때 뭐 무슨 뭐 오락거리를 계속 찾는다든가, 마음이 우울할 때, 마음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불평이나 분노가 일어날 때 술을 계속 마신다든가 하면 나의 힘든 것과 술을 마시는 것이 이렇게 어소시에이션이 된다 그래요. 연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찾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불편하면 그 일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기가 웬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도와주실 테니까 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슬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시다. 차에 타면 자동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시험이 들면 눈을 자동으로 하나님께 듭시다. 그냥 입술로라도 자동으로 주여 내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웁시다. 자동차 타면 생각 없이 안전벨트 매잖아요. 그러니 시험과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체념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점점 힘을 얻어서 점점 기도하는 법을 깨는 법을, 여러분 깨서도 점점 이렇게 자꾸 깨서 생활을 해야 깨서 사는 법이 익숙해지잖아요. 깨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잖아요. 그렇게 감사와 기도와 이 기뻐하는 것은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출발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생각하세요. 차 타면 안전벨트 매듯이 심란한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두려움이 일어나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형편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습관을 들이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진노의 잔을 마신 너희여, 그 사실을 직면하라고. 체념, 그 중독돼서 그냥 이렇게 잠자고 있지 말, 취한 채로 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다르게 조금 번역을 해보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신 따져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했는데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재판장한테 가서 이렇게 재판을 하잖아요. 억울한 사정을 알아달라고. 그런데 누군가가 내 편이 돼서 이 억울한 일을 대신 따져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판결을 내리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재판장에는 원고와 피고가 있고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이신 이분이 자기 백성의 억울한 것을 마치 변호인처럼, 마치 그쪽 증인처럼 대신 따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억울한 것을 대신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었던 그 진노의 잔을 니네 손에서 뺏어가지고 너희를 괴롭히던 그 나라, 그 민족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해서 억울한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저거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정신 차리게 죄가 그 죄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정당한 건가요? 잘하는 건가요? 예, 어렵습니다. 근데 시편에 분명히 그런 기도들이 많고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시기를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그 사람의 복을 빌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 이마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마치 화로를 그 숯불든 화로를 원수 위에 놓는 것처럼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 수준만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원수도 사랑하고 막 너그럽게 용서하고 웬만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이런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원수 갚아줄 때니까 막 어떨 때는 막 마음껏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고 원수 갚아달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하느냐가 중요한다고 했죠. 사람끼리 얘기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스스로 얘기해서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아세요. 그렇게 점잖은 생각으로 점잖은 말로 꼭 막 입으로는 한마디 안 하면서도 기도도 그렇게 감히 안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냥 사슬에 매인 것처럼 그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을 헤어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말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말하면서도 이게 설득이 될까 이게 그럴듯하게 들려질까 참 회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목사로 되기로 한 것은 시편을 읽으면서였는데요. 그 전에 열심히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막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이랬습니다. 이 기도도 다 온 교인들이 열심히 했어요. 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자매가 막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 가정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고 막 그래요. 정말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막 서로 전화를 해가지고 막 없는 말을 꾸며내고 막 그래 그 집이 그랬대더라 막 이래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 겪는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랬었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은 일을 더한 일을 지나간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을 대변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기도하는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마시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오해라고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그 사람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선하심대로 공평하심대로 그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든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또 성령 충만이 좀 떨어지고 하나님께 눈이 좀 떨어지면 또 여전히 똑같은 실력을 가진 못난 목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혹 우리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않고 혼자서 해보려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물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되 자기의 수준과 실력만큼 그렇게 풀어주십니다. 너희 손에 들렸던 진노의 잔을 너희를 괴롭히고 너의 목을 땅에 바짝 대라 우리가 밟고 지나가겠다 하던 그 바벨론,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죠. 그 우상 악한 민족에게 마시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거든요. 시편 137편에 보면은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울었는데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온 이 땅에서 바벨론의 원수들이 우리 보고 시온에 그 찬송하는 노래 좀 불러서 우리를 즐겁게 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그 노래를 부르지 않고 차라리 입을 닫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끔찍하지요. 참 수준도 형편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그 이기적이고 탐욕한 기도대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함과 완전한 의로움과 긍휼함대로 들어주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 바위에 메어치게 하셨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 원통하게 하셨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 진노의 잔을 끝까지 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자기가 원통한 그 처지가 되었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를 원통한 걸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원통함을 풀어주신다고 할 때 그 원통함은 사실은 하나님의 원통함입니다. 하나님의 억울한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내 구원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통함입니다. 내 자기가 자기 손으로 공의롭기 때문에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였지만 그 형편에서 묶인 것처럼 해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가슴을 치시는 그 억울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의 원통함으로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한없는 희생과 속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기도 한 가지라도 응답하실 때 자기의 전 힘을 기울여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통함을 푸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슨 세계 문화 고전이나 이런 고상한 책에서 감동을 받고 그런 예화를 전하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본 이렇게 한국 프로그램에서 본 무슨 걸 가고 예화를 전하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뭐 세계 명작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막 요즘엔 책도 싸게 잘 구입할 고전 같은 건 공짜로 그냥 전자책으로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래도 쉽게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드라마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뭐 무슨 뭘 봤는데요. 치매에 걸린 늙은 어머니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어릴 저 젊을 때 남편이 참 사랑하는 남편이어서 참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서 안방에 자개장을 큰 거를 놔뒀어요. 그 치매 걸린 이 노모가 그 자개장 앞에 이불을 덮고 누워서 병상에 누워서 옛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서로 젊고 싱싱할 때 열심히 일해서 무리하지만 자개장을 장롱 이렇게 안방에 놨을 때 아이고 여보 이 자개장이 있으니까 내가 공주가 된 것 같아요. 중전마마가 된 것 같아요 하면서 그래 내가 더 좋은 걸로 해줄게 이렇게 막 사랑을 나누던 그거를 이렇게 치매 걸린 노모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아들이 그 아버지보다 더 늙은 나이가 돼서 가정을 돌보는 가장이 됐는데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 누워 계시고 아내는 항암 치료를 하느라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자식은 고3이라 이제 대학에 보내야 되고 이런 형편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버거운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나라에서 얼마나 보조를 해줄지 소셜워커가 나오면 어머니 기억도 하나도 안 난다고 하세요. 일어나서 화장실도 못 간다고 하세요. 그래야 보조금이 많이 나온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알았다 그렇게 해줄게. 근데 이 어머니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처음엔 그렇게 하는 것 같다가 또 정신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 내가 세수를 못하긴 왜 못해? 내가 화장실을 못 가긴 왜 못 가? 하면서 막 나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보조금도 무산이 되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은 아들 보고 아들 이름이 용식인데 용식아범 우리 소풍이나 갑시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옛날 남편으로 생각하는 거죠. 소풍을 나와서 계속 자기 옛날 남편인 줄 알고 옛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얘 아들이구나. 그리고서 얘 우리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저희 벤치에 잠깐 앉아있자. 벤치에 앉아서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그 주름진 얼굴, 아들의 한숨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어머니가 한마디를 하는데 제가 소리를 확 내면서 좀 통곡을 했어요. 내 아들아, 너는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들어가는구나. 나는 너를 위해 해준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이렇게 돼서 너의 인생은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잎이 시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게 별로 전달이 안 되는데요. 저는 사실 그 말을 한마디를 들을 때 숨이 탁 멎더라고요.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들어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통하십니다. 하나님은 적응이 안 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원통함을 푸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깨어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아들이라도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거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원통함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시고 풀어주십니다. 이건 교리로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가 어떤 이런 지식과 교리에 관한 것이 이게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구나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이 마음을 듣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무슨 말이냐보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아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 깨라는 말씀이 그냥 책망이나 뭐 구원의 조건이나 뭐 이렇게 들리지 않고 야, 깨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서야지라고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서로 나눌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늘나라 가서야 완성이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차에 타면 안전벨트 채우는 것처럼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이 어지러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하나님께 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깨어서 거룩의 옷을 입으라고, 이제는 깨어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무슨 뭐 거룩한 게 있어서 집에 장롱에 거룩의 옷 있으십니까? 무슨 어디 삶에 어디에 아름다운 옷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것을 찾아 입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거룩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나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실 테니까 너희는 그것을 믿고 복음의 구원의 파트너가 돼서 오늘 아침 일어나면, 오늘 눈을 뜨면, 오늘 누구를 만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거룩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형편은, 내 실력은, 내 주변의 상황은 이렇지만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주님의 아들로 딸로 대접해 주시니, 거룩하다, 의롭다,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니 나는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위에 있는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감추어져 있으니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생명으로 살기로, 말씀대로 살기로, 거룩하게 살기로, 의롭게 살기로, 사랑하며 살기로, 화평하게 살기로 날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입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을 씻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에 채우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나의 진짜 정체인 줄 알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일을 당할 때마다,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누구니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옷을 입으라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여러분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도 저 목사 그냥 좋은 말 하는 거지 뭐 그게 되겠어? 저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실 때는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이루신 확증이고, 끝까지 붙드시겠다는 약속 가운데에서 저에게 부탁하시니, 초청하시니 어떻게 일어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예, 깨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그럴수록 더욱 깨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거룩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기를, 그렇게 생각하기를 택하는,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형편과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은총의 징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평생이 주님 손 붙잡고 주를 찬양하며 주와 함께 다니는 복된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만 이곳에